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8절입니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1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며 전쟁할지니라. 아멘.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지난 시간에는 제목을 잠언 3장 5, 6절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해 시작하는 지점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스스로의 현명함을 기대는 대신 네가 걷는 모든 길에서 주님을 생각해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고 또 가던 길을 멈추어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메시지를 보완하고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려 합니다. 물론 연관이 되어집니다. 본문 18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것을 원문 직역을 하면 생각들은 조언에 의해 세워지니 전략 또는 지략에 따라 전쟁을 행하라. 한국 쉬운 성경에는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워라, 전쟁을 하려면 지혜로운 조언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품고 있는 그런 좋은 생각들, 도움이 되는 그 조언을 들으면 구체화되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특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도움이 되는 말, 즉 조언을 듣고 승리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그래서 실패한 경우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 조언이 있는 경우에는 형통과 승리로 이어졌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실패와 파멸로 끝난 경우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래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몇천 년 뒤를 사는 우리에게 현실성 없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유다 왕 3명의 삶을 이에 비추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 클로징 하기 전에 두 개의 어떤 사안을,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점 가운데는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하기는 하고 또 나누기는 하지만 이것이 성도들에게 이해가 될까 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메시지와 연관시켜서 합당한 때라는 그런 확신이 되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예상의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맞아 이것이다 라고 크게 끌어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남유다왕 3명의 삶을 통해서 간단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란 사람이고, 그 두 번째가 유다왕 아하시야이고, 마지막으로 유다왕 요아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가 왕이 되면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르호보암 왕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혜로운 조언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지혜로운 조언이 있었지만 그것을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미 아는 사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애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하나의 그 장면에 특히 오늘 잠언 20장 18절에 이 본문과 연계된 무언가를 짚어나가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만 다루려 해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것을 요구해요. 부왕, 아버지 왕이었던 솔로몬이 건축과 사치와 부요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부화했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해주시면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 르호보암에게는 두 그룹의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문역들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그룹과 젊은 자문역들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을 섬겼던 나이 든 자문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왕을 따를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또 묻습니다. 함께 자라온 젊은 자문역 역할을 하는 그룹의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이 젊은 어드바이서들, 카운슬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요약합니다.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때 잡아놓지 않으면 기어오릅니다. 라는 어떤 내용의 말을 해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뭐 다른 표현이지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잡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지혜 없는 젊은 세대의 자문역들의 조언을 선택합니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10개 지파를 형성하여 북이스라엘로 독립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의 삶에 관한 작은 정보를 지나가듯이 읽으면 안 보이는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세하게 읽으면 보이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이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르호보암이란 사람은 번이 보이는 그런 지혜로운 조언이 거기는 안 보였을까? 열왕기상 14장 21절에는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리니라. 41세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리니까 그가 얼마를 산지 계산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이 품고 있는 이 깨알 같은 힌트를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암몬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나온 조언이 그룩할까요? 그리고 함께 자란 미성숙한 자문역들이 준 조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르호보암은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환경을 내 주위에 셋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승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둘 사이에 갈팡질팡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보다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인데요. 유다왕 아하시아입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은 이 사람의 인생이 꽃피울 수 없는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니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녀라고 할 수 있는 여자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그가 열왕기 하 8장 26, 27절에 나오는 아달랴라는 딸입니다.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그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 옵니다. 유다 왕조의 며느리가 돼요. 유다 왕조의 며느리가 되어서 그가 낳은 아이 가운데 하나가 아하시아입니다. 열왕기하 8장 26, 27절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1년 밖에 왕노릇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요? 그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시작 자체가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이 아하시야가 사위가 되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원문의 어떤 의미는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역대하 22장 3, 4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환경 자체가 거룩한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조언만 줄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절은 우리 성경을 가지고서는 캐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원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누가요? 아하시야가. 1년밖에 왕노릇하지 못한 아하시야가 이랬답니다. 사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에게 여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아합의 집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아하시야에게 여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아침이라는 표현이 바로 counselors, 복수형 조언자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남유다의 왕인 이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걸어갔던 그 일을 듣고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악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직접 얼굴을 보면서 자문을 했던 그 악한 여아침들이 남유다 아하시야 측근에서 얼굴을 보면서 조언을 했다는 이 말이에요. 원문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인생이라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주 희박한 환경에서 그의 생애가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요아스는 안타까운 내용을 담은 인물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 볼 때마다 요아스라는 이 사람은요, 아까 아달리아가 악한 여자로 유다 왕조에 들어와서, 며느리로 들어와서 안 좋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유다 왕조에 다윗의 피가 흐르는 모든 왕자들의 그 씨를 말리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실행합니다. 왕자들을 전부 다 죽여요, 아달리아가. 그때 왕자 한 아이가 살아납니다. 젖먹이에요. 한 살이 안 된. 그 아이를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가 그를 성전 안에 골방에 숨겨놓고 생존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생명의 불꽃을 연명하게 하시죠. 6년이 지났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유다 왕이 됩니다. 그것을 역대하 24장 1,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성경을 읽어나갈 때 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거룩한 조언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 통치를 해요. 30년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되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게 된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의 멘토였던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요아스의 삶 가운데 비극이 시작됩니다. 물론 말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니라. 아합 가문의 영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좋은 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지략을 베풀며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여호야다라는 중요한 인생의 멘토가 그 모습을 숨기고 없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까지 그토록 놀랍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에벤에셀의 역사로 인해서 거기까지 왔던 요아스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17절 18절은요 한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사실일 거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의 변질은 성경 말씀에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죽은 여야다라는 이 대제사장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영성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타락한 백성 앞에 서서 주의 영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가운데 정말 이 타락한 모습을 아버지가 가졌던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나이다. 이때 돌이키면 돼요. 이때 거룩한 조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왕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가? 거룩한 조언에 부재가 있으면 나를 붙들어주는 나로 하여금 옳게 가게 하는 거룩한 책망, 거룩한 지적, 거룩한 격려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지경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종 스가랴가 죽은 이 사건은 신약에 언급이 됩니다. 그것도 800년 뒤에 예수님의 입에 의하여서 요한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질책하시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히브리 구약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고 히브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세요? 역대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의 순서 배치는 역대하가 마지막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4장에서 죽었던 의로운 피 아벨을 언급하시고 구약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흘렸던 의로운 피인 이 스가랴, 신약적인 발음은 사가랴입니다. 그를 누가복음 11장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세라 담당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출발을 했던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해서 의로운 통치를 했던 요아스, 그가 의인을 죽여 피를 흘리게까지 만드는 죄악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받을 수 있는 힌트는 여호야다의 죽음입니다. 거룩한 좋은 자의 부재가 이토록 한 인생을 어둡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어떤 사람들이 나의 생애를 둘러야 하는지, 누구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무슨 진리 가운데 직면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좀 심각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가볍게 좋은, 지혜로운 조언을 받은 그런 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 받은 그 내용 한번 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요?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첫 번째 개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은 군대에 출정할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또 늙은 사람은 안 되니까 계산하면 한 뭐 200만, 또 많게는 250만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 250만 정도의 인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사건들을 모세 혼자서 처리했다는 거예요. 야,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까지 장인 이드로가 개입하여 그것을 지적하기까지. 이 사건을, 우리가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지도자로 있을 때 나와 같은 능력, 나와 같은 관점, 나와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려 할 때 마음에 안 놓여요. 역시 모든 지도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약점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왜 서 있어요? 일하는 거 보기 위해서 서 있어요? 아니에요. 번호표 뽑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0만 가운데 오늘 하루 만 명 가운데 한 사람만 문제가 있어도 250명 문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커피 마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드로 장인께서 조언합니다. 뭐라고요? 대신할 사람을 세워라. 내가 그들을 훈련시키면 그들 가운데 있는 능력이 밖으로 표출될 것이니 신뢰하고 그들을 세워라. 장인의 조언을 따릅니다. 24절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이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천명을 케어할 수 있는 리더,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드로 장인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탈진하여 일찍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 가운데 120세를 섭리하셨는데 사람의 불순종과 어리석음과 지혜롭지 못한 관점으로 말미암아서 조기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기한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어서 첫 주부터 다시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암송합니다. 이것을 암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지략으로 전쟁에 임하라. 누구의 지략으로? 애굽 땅보다 가나안 약속의 땅은요, 훨씬 많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 정말 많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곳을 바라봐야 돼요. 더 많이 고백해야 되고 그 많이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하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없는 차원의 삶,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조언이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차원의 삶에 우리는 발을 들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간섭이 없이, 인도가 없이 내가 만약에 형통과 잘 됐으면은요, 영혼 가운데 그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과는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구하라. expert, 전문가에게 구하라.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 데 있어서 네팔 그 산악 부족 출신 그 셰르파들의 도움과 정보와 가이드가 없이 등반하는 사람 보았나요? 전문가 찾는 것입니다. 어떤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과장이 처음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과제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라고. 마감 시간이 되어서 그 신입사원을 불렀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네. 이 영역에서 전문가인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으니까. 지금 메시지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어떤 개념,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말을 많이 하시고 설명을 많이 하시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는데 끝내는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그 가르침 자체의 효력이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라는 표현을 언급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을 보시면 생명의 떡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표현이 있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그런데 주님께서 백성들 앞에 나는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5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마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잘 안 믿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데 분명하게 사실인 경우에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습관적인 어떤 표현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어떻게 대하세요? 다음 구절 54절의 그 문맥을 고려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영생과 영원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잠시 한번 보자고요. 예수 믿는 나의 삶을 지금 지탱하는 생명력은 어디서 올까? 53절 성경 잠시 한번 주목해 주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실 보혈,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 내 구원 받지 못하는구나, 천국 가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맞습니다. 그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53절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의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너를 지탱하는 것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께로부터 독립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확신이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예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인격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육신의 삶은 어떻게 근사해요? 육신의 생명은 힘은 어디서 얻어요? 밥 먹으면서 나와요. 국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반찬을 씹고 하면서 생기는 그 에너지가 육신적인 나를 오늘 지탱하게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진짜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네가 오늘을 사는 이 현재 순간순간에 내가 개입하여 너의 생명을 서스테인하고 붙잡고 지휘하고 운영하는 거룩한 지혜가 되지 아니하면 생명력 있는 삶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오늘 그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내가 오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걸어다니시도록 살과 피 역할을 하도록 오늘 내가 환영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나에게, 그렇지 않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탱하는 음식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살과 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 내가 운행하면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뭔가 성취하는 것 같으나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전략을 초월하는 그 지혜가 바로 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이와 더불어서 이제 소개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아주 때로는 깊게 읽어야 건지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이 그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혜와 전략은 예수께 있는데 그분께 전략이 있고 그분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인정하고 사는지를 어떻게 보는가,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확신하고 구하느냐 보면 압니다. 우리 주님을 지칭하는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고유 명사적인 쓰임입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것도 고유 명사적인 쓰임이에요. 임마누엘, 그것도 주님께 붙여진 고유 명사적인 쓰임인 것처럼요. 그 중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추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고유 명사로 이름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자, 이기게 만드는 모든 생각과 전략을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인격,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과 마태복음 23장 34절인데 먼저 누가복음 11장 4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되, 일러서되 할 때는요 인격자가 말해요. 추상적인 개념이 일러서되 이렇게 말 안 합니다. The wisdom of God said, 그 다음 내용이에요.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이 말을 했다요? 내가 내 사도, 내 선지자들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선지자, 나의 종들을 죽일 것이다. 누가 이것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사건을. 어떤 맥락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질책하는 맥락에서 그 현장에서 이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어대. 내가. 영광구절인 마태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 진저 가장 많이 언급한, 그들의 외식을 질책한 그런 구절 아닙니까? 바로 이 컨텍스트, 누가복음의 컨텍스트와 똑같습니다. 워딩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급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드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드러는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마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록했고요. 누가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심을 해석하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왜요? 구약의 지혜로 모습을 드러내신, 그리고 영혼 가운데서 아버지의 경륜 가운데 지혜이신 그분을 누가는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장에, 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나가면서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숙제입니다. 두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심. 구약 성경에는 이 지혜께서, 인격이신 그분께서 등장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시, 지휘는 이분께서 하십니다. 그분이 전략가세요. 그분이 지휘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이길 지혜로운 좋은 자들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 지혜로운 조언이 내 삶의 구원자이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짧은 문구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질문해 보십시오. 앞에 노인 그만 보면서 홀로 지금 내가 속도 내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멀리 가기 위해서 좋은 자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전쟁에서 지혜로운 좋은 자를 어떤 방식으로 내가 확보하고 있는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이 멀리 가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환영되어지고 있는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우리를 성찰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가운데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살던 그런 방식으로 내 힘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주님을 마음에 걸림이 되게 하고 그분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불편하게 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이 돌이킴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돌이킨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 앞에 지금 당장 크고 작은 직면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의 큰 문제이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자잘한 여러 개의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직면한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서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주십시오. 목사님,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으십시오. 일단 질문을 던져놓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지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혹시 잘못 확신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라고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신 나의 구원자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의 도움을 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무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의존하는 행위를 거치고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우러나는 질문을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께 올릴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응답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